오늘은 명철하고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요셉은 원래 꿈을 꾸는 사람이었잖아요. 그 꿈 때문에 17세에 형제로부터 버림을 받아 또 옥살이, 특별히 종살이를 13년 동안 하게 되고 또 옥살이를 아마 2년 이상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꿈을 그 옥에서도 했지만 또 이제는 그 바로 앞에서 꿈을 해석하는 사람으로 전환이 된 거죠. 그러니까 꿈을 꾸는 사람, 꿈 때문에 고난을 받았던 사람에서 이제는 그 꿈을 이해하는 사람, 꿈을 해석하는 사람으로 전환되는 것이 오늘입니다. 아마도 요셉은 자신이 왜 이런 17세의 꿈을 꾸었는지를 알게 되는 계기도 오늘이 아니었을까 싶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긴 고난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구나. 하나님이 경영하고 계시구나. 이 자리를 위한 준비였구나라는 그 고백을 하는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명철하고 지혜로운 사람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두 가지의 초상 첫 번째는요, 바로 명철한 사람입니다. 이 명철한 사람은 바로 해석하는 사람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해석하는 삶은 어떤 사람인가요? 하나님이 세상의 주권자이심을 믿기 때문에 세상의 언어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현실을 읽고 그 읽은 대로 사는 삶을 바로 우리는 명철이 있다, 해석하는 삶이다 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신방을 하다 보면 요즘은 많이 트렌드가 바뀌어진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이게 성경책을 피고 성경책으로 말씀을 보던 때가 참 많았는데 요즘도 물론 당연히 성경책을 피시는 분도 계시지만 요즘은 이제 스마트폰으로 많이 보시기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차이점이 뭘까를 요즘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성경책의 손때가 이제 더 이상 잘 묻지 않는 시대가 되었다. 제가 예전에 제 성경은 늘 손때가 묻었던 기억이 돼. 저도 마찬가지인데 요즘은 제 성경책의 손때가 잘 안 묻습니다. 뭐 새 책이어서 그럴 수도 있고 자주 안 보고 오히려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로 모니터로 볼 때가 더 많아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생각해보면 아, 거룩한 때도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책에 묻어진 손때는 거룩한 때라고도 볼 수 있겠죠. 여러분, 세상의 때가 묻었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너가 좀 요즘 세상에 물들었다. 세상의 때가 묻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묻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거룩한 때가 있는 거겠죠. 세상을 바라본다라는 것,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해석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때가 좀 묻어야 됩니다. 여러분도 성경에 때를 묻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좀 성경에 좀 때를 묻히시고 좀 읽어보세요. 물론 모니터로 볼 수도 있고 또 들을 수도 있지만 많은 매체가 있어서 자주 볼 수 있는 장점도 있지만 때로는 뭔가 일관적으로 좀 손때를 묻어가면서 읽는 성경책이 우리의 마음과 영을 깨끗하게 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요셉은 그런 때가 묻은 것 같아요. 고난 가운데 옥살이를 하면서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때가 묻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시각이나 이야기를 들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이 뭔지를 좀 꿰뚫어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요셉의 이야기는 성경이 쓰여지기 400년 전이잖아요. 그렇죠? 요셉 때로부터 아마 400년 이후에나 그들이 출애굽하여서 모세가 그 이후에 성경을 쓰게 되기 때문에 400년 이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은 꿈을 통하여 혹은 자신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꿰뚫어보는 시각이겠죠. 그 세계관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의 때를 묻는 것,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말씀으로 깨닫는 것이 그에게 있어서 가장 큰 명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요셉은 단 하나의 렌즈,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경영하신다,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신다라는 그 하나의 렌즈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지배하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그는 붙들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 13절에 이렇게 약속하죠.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요셉은 알았을 겁니다. 이 말씀을 기억했을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로부터 배웠던 그 말씀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셉은 경첩이라고 할 수 있죠. 경첩이 뭔지 아시죠? 힌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족장시대와 출애굽 시대를 이어가는 경첩이죠. 여러분 히브리어 하야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하실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25절을 보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이 하실 일, 하야, 히브리어 하야는 요셉의 선언입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 렌즈로 세상을 읽게 되면 반드시 발견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는 정반대로 움직인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더 빠르게, 더 높이, 더 많이 우상에게 절하고 사람을 밟고 올라가야 된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높아지려면 낮아져야 된다. 살려면 죽어야 된다. 세상은 풍년을 맞이하면 즐겨라, 마셔라, 놀아라, 젊어서 놀아라. 이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풍년에는 나누어라, 흉년에는 준비해야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셉은 바로 앞에서 아첨하지 않습니다. 자리를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그대로 선포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이죠. 여러분 왜 먼저 7년 풍년을 주셨을까요? 저도 한번 이렇게 고민해봤어요. 왜 먼저 흉년이 먼저가 아니고 혹은 흉년만 주셔도 충분히 경고하실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왜 하나님께서 풍년을 먼저 주셨을까요? 7년이란 풍년은 아마 우리에게 주시는 선행하는 은혜였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고난 전에 반드시 감당할 만한 힘을 먼저 주십니다. 여러분 요셉의 13년의 고난도 사실은 풍년의 시간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그 시점에서 요셉은 감옥이 그리고 종살이가 풍년이었다라고 고백했을 것입니다. 주님 저에게 고난은 풍년이었습니다. 요셉은 그렇게 고백했을 거예요. 7년의 이 풍년도 마찬가지죠. 주님 내가 이 풍년의 삶을 통하여 흉년을 준비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풍년은 충분한 풍년이고 허락하신 흉년은 감당할 만한 흉년인 것이죠. 여러분에게도 그런 풍년과 흉년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넉넉한 풍년, 감당할 만한 흉년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오늘 여러분의 삶은 풍년입니까? 흉년입니까? 어느 쪽이든 하나님의 언어로 하나님의 때로 해석하시기를 바랍니다. 풍년이라면 흉년을 나에게 준비하게 하시는구나. 흉년이라면 하나님이 나에게 분명히 피할 길을 주실 것이다. 풍년에 교만하지 않고 흉년에 무너지지 않는 우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지혜 있는 사람은 뭘까요? 이 지혜 있는 사람은 바로 능숙한 사람을 말합니다. 기술이 있는 사람을 말해요. 능숙하다라는 건 전문 기술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지혜가 있다라고 표현할 때는 이 사람이 능숙하다, 기술이 있다. 다른 말로 하면 준비하는 삶을 산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명철이 해석하는 삶이라면 두 번째 지혜는 바로 준비하는 삶입니다. 여러분에게 준비하는 삶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준비하는 삶. 준비하는 삶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내일이 있기 때문에 내일을 믿기 때문에 오늘을 다르게 사는 삶을 말합니다. 오늘을 다르게 사는 삶. 풍년을 보았기 때문에 풍년 가운데 흉년을 보았기 때문에 은혜를 나누면서 자리를 급급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세우시기를 기다리는 삶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요셉은 해석하고 멈추지 않습니다. 바로가 아무도 묻기 전에 아무것도 묻기 전에 이미 준비 계획을 제안합니다. 여러분, 5분의 1씩 축적해야 된다. 풍년 동안 5분의 1씩 창고에 모아서 각 지방마다 나눠줄 준비를 하라는 것은 꿈에 대한 해석이 아니었어요. 바로 요셉이 제안한 것입니다. 아마도 요셉은 그 수많은 옥살이와 총무직을 감당하면서 그런 지혜가 생기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5분의 1씩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해석에서 머무는 사람들이 있고 순종까지 이어지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머리에서, 헤드에서 하트로 가고 하트에서 핸드로 가는 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말씀을 매주 듣지만 우리가 매일 큐티를 하고 리딩 지저스를 하지만 그것을 적용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그것을 적용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겠죠. 여러분, 요셉은 그것을 적용하는 수준, 핸즈까지 가는 수준으로 갑니다. 해석의 본질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는 손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무슨 말일까요? 히브리어 나본, 이 꿰뚫어보는 눈이 있다면 학함, 이 지혜는 바로 행동으로 옮기는 손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철과 지혜는 함께 작동하는 것이죠. 보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준비하는 것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 5분의 1은 결코 작은 양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7년을 합쳐서 그 5분의 1이 합쳤을 때 전 세계가 먹어, 뭐 전 세계까지는 아니어도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요구하고 빌려달라고 하고 달라고 했을 때에 충분했다라고 하니까요. 그 7년의 흉년을 먹고도 남을 정도의 양이었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되게 큰 양이었다라고 합니다. 세상은 풍년일 때 더 쓰고 더 자랑하죠. 그러나 요셉은 흉년의 절정에서 흉년을 보았습니다. 아, 앞으로를 준비해야 된다. 앞으로 흉년이 올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비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비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비전이 보이는 것이죠. 사명이 보이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교회가 쇠퇴되는 7가지 현상에 대한 글을 읽었습니다. 이제 미국에 있는 한 큰 톰 라이너 연구소에서 발표한 아티클이었는데요. 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7가지 중에 한 가지 재밌는, 한 두 가지 정도가 저에게 눈에 띄었는데 한 가지는 이게 이제 여러분을 힘들게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저도 해당되기 때문에 고민한 거고 거기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이 이야기를 가장 하기 힘들어한다. 성도들과의 관계가 깨어질까 봐. 그래서 그렇게 있는 글이어서 제가 더 주목했던 것 같은데요. 10년 동안 한 자리에 앉는 사람이 많을 때 그 교회는 쇠퇴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10년 동안 한 자리에 줄곧 앉은 사람이 많을 때. 이것은 뭐 오늘 새벽을 말하는 건 아니겠고 아마 주일 예배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주일 예배에 10년 동안 한 자리에 앉을 수 있는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새로운 사람들이 오기가 어렵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게 되게 좀 찔림이 되기도 했습니다. 저도 한 자리에 앉는 걸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아 그게 어떤 의미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한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는 매주 의자를 나르는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늘 의자를 나르고 하다 보니까 한 자리에 앉기가 어려운. 새 가족이 오면 자신의 자리를 양보할 수 있는 교회였던 거죠. 여러분, 정말 비전이 있는 교회는 자신이 가지고자 하는 것을 추구하는 교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나눌 수 있는가를 추구하는 교회겠죠. 풍년에 배운 말씀을 흉년의 양식으로 쓰는 교회겠죠. 풍년에 심긴 믿음이 흉년의 뿌리가 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요셉은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라고 말했지 자신을 등용해달라고 말한 건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당신의 나라에 지혜롭고 명철이 있는 사람이 있을 거다. 그 사람을 택하여서 그 풍년을 잘 관리하여서 흉년을 이겨내라라고 조언한 거죠. 그에게는 겸손함이 있었습니다. 바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롭고 명철이 있는 사람은 너밖에 없다. 너가 진짜 지혜롭고 명철이 있는 사람이구나라고 말합니다. 꿰뚫어보는 눈과 행동으로 옮기는 손이 너에게 있구나라고 파라오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리는 하나님이 열어주신 거죠. 여러분,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1번이 이런 겁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것이기 때문에 몸도 영혼도 살아서 죽어서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 나는 나의 것이 아닙니다. 이거야말로 내 인생의 소유권이야말로 하나님께 있음을 알 때 풍년도 흉년도 우리에게 이겨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리를 빼앗길까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늘 맡겨주신 일을 묵묵히 감당하며 기다릴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에게 주어진 풍년은 무엇입니까? 건강의 풍년이 있으십니까? 가족의 풍년이 있으십니까? 말씀의 풍년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이 예배의 시간이 참 풍년이십니까? 이 풍년을 붙잡고 나누는 삶으로 이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만의 만족이 아니라, 나만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으로 나누는 삶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은 더 큰 분의 그림자입니다. 요셉이 감옥에서 나와서 바로 앞에 섰듯이 예수님은 무덤에 나오셔서 만왕의 왕 앞에 서셨습니다. 요셉의 7년 흉년을 양식을 비추겠듯이 예수님은 세상의 흉년, 그 죽음과 가난, 죄의 죽음을 위하여 자신의 몸을 양식으로 내어드리셨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라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아니할 것이요. 요셉이 자리를 구하지 않고 섬겼듯이 예수님은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참된 해석자이시며 우리의 준비이시며 우리의 양식이십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해석하고 말씀 위에서 오늘을 준비하는 삶, 그것이 명철하고 지혜로운 사람의 삶입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도 그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